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교회된 우리가 합당히 존중하고 품어야 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보이며 그 영광을 따르며 그 영광 안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구하오며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충격적인 소식으로 두 사람이 죽는 장면에 대한 진술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엘리 제사장이 죽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그의 며느리가 죽는 매우 비극적이고 참담한 소식입니다. 성경을 다시 반복해서 읽고 싶지 않을 만큼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고 또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설마 했던 일을 이제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마 했던 일을 겪은 후에 돌이켜보면 그런 비극적인 사고는 예고 없이 미리 경고한 바 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예고되었고 수차례 경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고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전장에서 왔던 이 사람이 가져온 소식은 하나님이 미리 이미 말씀하셨던 일이에요. 베냐민 사람 하나가 진영에서 달려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깊은 슬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는 애도 행동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일을 겪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갑니다. 그가 실로에 있을 때 오늘 13절에 보면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릴 때 그의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13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럽니다. 아들이 염려가 되기도 했겠죠. 전황이 염려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궤를 그 전장에 가지고 갔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마음이, 두려움이,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떨릴 즈음에 그는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면서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니까 성 안에 온 성읍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고자 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터에 가지고 갔을 때, 그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천지가 울릴 것 같은, 이미 이긴 것 같은 함성을 질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 그 비극적인 소식과 더불어서 다른 전혀 반대의 의미로 소리를 지릅니다. 온 성읍이 부르짖는 거죠.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게 어찌됨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의 소리를 듣고 이 어찌됨이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찌됨이냐,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서 엘리에게 말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시죠? 그가 와서 제가 진중에 와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아 어찌 되었느냐 얘기할 때 네 가지 단계로 얘기를 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했고 백성들에겐 큰 사륙이 있었고, 큰 그 광경에서 아주 작은 광경으로, 이 사건으로, 그리고 핵심이 되는 사건으로 점점 집중해 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피해서 도망을 하였고 백성들 사이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놀라 의자에서 넘어져 머리가 깨어져, 아니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첫 번째 엘리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때 그 전쟁의 비극적인 소식이 들어오기 전에 엘리와 그 실로에 있던 사람들은 옷을 찢고 티끌을 쓰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있어야 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가볍게, 나를 만홀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히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죄악을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들은 그들이 엘리가 염려할 정도로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데 가지고 갔다면 마땅히 엘리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엘리가 죽기 전에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 자기의 의자란 대제사장의 보좌와 같은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다윗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가 도저히 임신할 수 없을 때 임신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갖게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다윗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그때 그 장면을 보면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그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다윗이 이제 나단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책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그 범죄를 폭로할 때, 그 가난한 집에 딸처럼 키운 양을 빼앗은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나단이 통렬하게 다윗에게 말할 때 그는 즉시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생긴 당신의 아이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된 이 상황 앞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어지는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왕의 노신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징책을 받아 죽게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그 상황 앞에서 그는 땅에 엎드려 자기 얼굴을 티끌과 같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저를 용서하시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징책은 엄중하게 진행이 됩니다만, 저는 이 다윗의 이 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그 결과에 대해서 정직하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다윗의 태도에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고 엘리에가 잃어버렸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그러나 꼭 필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이 있으실까 모르겠지만 1980년대 초반에 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 주인공 중에 하나가 멘도사라는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멘도사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이 자기 부인과 부정한 걸 알게 되고 동생과 결투 끝에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이 잘못은 했지만 자기 분노 끝에 동생을 죽인 게 너무 괴로워서 그가 이제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이제 옥중에 있다가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그가 이제 그 뉘우치면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된 그가 이제 가브리엘 신부가 아마존에 들어가서 아마존에 사는 인디오들에게 선교를 했는데, 그 인디오들에게 있는 그 미션, 그 이제 선교지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따라가는 장면에 보면 그 멘도사가 자기가 노예선 선장을 하면서 그 인디안들을, 그 남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을 때 그가 썼던 자기 갑옷, 자기 칼, 자기 무기들을 잔뜩 담은 그물 주머니를 그가 끌고 갑니다. 엄청나게 무거워 보이는 그 주머니를 밧줄에 메고 그걸 끌고 가요. 근데 그걸 끌고 아마존 밀림을 그 진흙을 그가 이제 올라가려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가 이렇게 이 올라가다가 그 뒤에 그 묶인 그 짐 때문에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같이 가던 신부 하나가 그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밧줄을 끊으니까 이게 언덕 밑으로 묶인 무기가, 주머니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내려가서 그걸 다시 묶습니다. 그 무기가 담긴 그 자루를 무거운 자루를 들고 그 폭포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미끄러져 죽을 뻔하는데 그 가브리엘 신부가 붙잡아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폭포 위로 올라갑니다. 먼저 그 짐이 없이 올라갔던 신부는 아마존 인디오들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가 마침내 그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오자 그를 바라봤던 인디안 중에 한 명이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혹시 죽일까 봐 신부들 그 밧줄을 끊었던 신부가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가브리엘 신부가 말립니다. 그 인디안이 칼을 들고 가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그 멘도사의 목에다가 칼을 대고 뭐라고 뭐라고 막 말을 합니다. 자기 가족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았던 그 과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그를 죽일 것 같이 말하던 그 인디안이 그 뒤로 돌아가 그의 목에 달려있는 밧줄을 끊어냅니다. 그 밧줄을 끊어내고 그리고 그 밧줄을 끊어낼 때 그 무기가 이제 절벽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그 순간이 되니까 멘도사가 웃으며 웁니다. 근데 그 울며 웃으며 하는 그가 이 수염이 난 게 희한한 듯이 그 인디안이 그 수염을 만지면서 막 놀려요. 근데 그는 그 밧줄이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로잡아서 괴롭혔던 그 자기가 그 사람들의 많은 인생을 깨뜨리고 파괴했던 그 인디안에 의해서 자기 그 밧줄이 끊어질 때 그는 비로소 용서받았다 스스로 인정하게 되죠. 그 장면이 있은 후에 가브리엘 신부가 이제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인디안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신기한 듯 그의 수염을 만지고 그의 머리를 만지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신학적인 어떤 논쟁은 신학적인 논의는 뒤로 두고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그리고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다가 또 한번 눈물이 왈칵 났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 맞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게 옳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그렇게 귀엽고 괴롭혔던 인디안들을 괴롭힐 때 썼던 그 무기를 끌고 올라갈 때 자기가 괴롭혔던 그 당사자가 끊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부가 끊어줄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인정하는 그 태도 앞에 용서받는 그 과정에 그 깊은 그 통회, 깊은 아픔 혹은 그 치열함 그런 과정들을 통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받음과 용서해주는 가운데 있는 사랑도 어쩌면 영광스러움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깊은 아픔과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 그러고 너무 쉽게 회개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깊은 용서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엘리는 그때 하나님의 그 깊은 분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상심하신 마음을 그가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면 그때 그는 옷을 찢었어야 돼요. 그때 그것은 죄를 뒤집어 썼어야 된다고요. 그때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야 하는데 그는 자기의 보좌에 그냥 앉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앞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고,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는지를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된 게 아니겠어요?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어떤 큰 사랑으로 용서받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파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파할 수 있었던 거죠. 설마 설마 하다가, 아니 이거는 아닌데, 여러분 후회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때는 마치 난파선 같이 가라앉는 배에서 우리가 뛰어내리는, 살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바짝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의 죽음의 소식이 그의 며느리에게 전달이 되죠. 19절부터 쭉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때가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산기가 오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낳으면서 그 여자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가 죽어가는 그 여자에게 안심해라, 그래도 당신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그 여자의 태도를 성경이 기억해 주냐면, 여자가 대답도 하지 않고 관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 없다, 혹은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여자에게 아들을 낳는 것은 영광입니다. 아들을 출산한 것은 칭찬받을, 참 존중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는 이 실로라는 중앙성소의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 집의 며느리입니다. 대제사장 집의 며느리면 얼마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여자였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여성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라고 말할 뿐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가 모압 여인 룻, 기생 라합,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인생의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아무리 험악하고 존중받지 못할지라도, 시아버지와 동침해야 했던 다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중요한, 그들이 기억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이름을 불러준다고요. 근데 이 여자는 성경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여자의 죽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쓰러지는가를 아주 집중해서 보여주는 예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리고 실로 이 여자의 탄식은 예언과 같은 것이, 그렇게 해서 실로를 떠났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는 실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로를 쫓아갔다가 기리앗 여아림으로 갔다가 이게 다윗성인 예루살렘으로 가죠. 실로는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 사라졌다 하는 이가봇이라는 이 원래 우리 번역에는 갑옷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캐보드 이렇게 불러요. 캐보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캐버드 혹은 카버드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네, 이게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굉장히 그 절묘한 표현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어서 죽었을 때 그 엘리를 말하는 설명하는 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이 비대하다라는 단어가 카베드예요. 그러니까 이 비대하다라는 그 단어가 카베드인데 이 원래 히브리 말은 이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음이 같다라는 말은 이 어원이 같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진짜 거대하고 무거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카베드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 카보드라는 단어하고 이 자음, 이 스펠링 철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근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에 이 무겁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임재하신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주는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 시내산에 임하실 때 시내산이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의 거긴 나와요. 하나님의 카보드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구름으로 그 가운데 임하는데 그 구름이 빽빽히 임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압도되어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기 임했을 때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나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성전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엎드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나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그 영광에 압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과 조우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무게 앞에 뭐라 그러죠? 이게 짜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캐버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여러분 그 저는 이게 어떻게 상상이 되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저 어떻게 행진해야 되냐 광야 생활에서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거기에 이 사방으로 진을 짓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무슨 상황에 무슨 일을 하든지 즉시로 짐을 싸고 이동합니다. 근데 하나님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머무르고 성소에 구름이 머물러 이렇게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거기 즉시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치고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이 영광이 무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진 이스라엘은 이 캠프를 칠 때 그 캠프를 잡아주는 무게중심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걸 잡아주는 무게중심 흔들리지 않도록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닻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을 그 영광의 무게로 눌러줄 때 비로소 안전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소의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철저하게 망가졌었냐면 그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의 기름진 부위를 삶아 먹는 것이 아니라 구워 먹겠다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고기를 가져가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봤는데 그 일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게 아니고 그의 종들, 그의 젊은 사람들이 했다는 말은 이 파역한 태도가 시스템화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시중들던 여인들하고 동침하는 것은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성적인 만족을 채우려는 욕심도 있겠지만 가나안 컬트가 보면 가나안이 다산을 위해서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성소라고 만들어진 곳에서 성창들하고 성적인 교접 행위를 했거든요. 하늘의 남신과 땅의 여신이 서로 교접, 비록 교접하는 것처럼 그들이 서로 교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산을 가지려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나안의 우상과 같이 혼합하는 태도가 그 성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실로의 성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궤 앞에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그룹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쓱 들어가서 그걸 쓱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이것은 거기 뭐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뜻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무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진영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이 일은 열왕기상에서 이제 어떻게 또 구체화되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을 하죠. 그가 봉헌할 때 봉헌하고 나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해 줍니다. 이걸 보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다. 여기가 주님이 계실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게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먼 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바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드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쭉 9절까지 보면 내가 내 아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언약을 지키고 따르면 내가 영원토록 이곳에 머무르겠지만 6절부터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이 이 성전을 내가 구별한 거 맞다. 그러나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그 언약의 관계를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성전을 버려. 이 성전을 버려 사람들 가운데 말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10장 18절 19절에 보면 그건 이제 비전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옆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셨어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 계실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옆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게 에스겔서의 그 10장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의 지성소를 떠나 어디론가 가시는 거를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곳 성소를 버리셨다. 이 거룩한 곳 성소를 버리셨다는 무슨 뜻이다? 이스라엘이 그 언약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는 사실 그 앞에 에스겔 6장부터 쭉 보면 에스겔 특히 8장에 보면 성전에 그 담에 구멍이 있는 걸 하나님이 그 담을 허물어서 그 안을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상 숭배를 몰래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이러니 내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그렇게 확인된 결과로 성전은 버려지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엘리는 카베드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었어요. 엘리는 비대했다라는 그의 몸집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엘리가 살았던 삶을 보면 그는 실로의 중앙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가 책임지고 있던 엄청난 영광의 무게를 누리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에게서 그 카베드한 그에게서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의 모습이 보였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비대함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의 버거운 짐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으로 인정과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맡겨진 일이 작지만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동체 무거운 짐이 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선택이 분명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에스겔 환상에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 성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만 백성 가운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돌아오십니다. 어떻게 돌아오시는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소를 만드시고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가기 어려울 그것이 신실하게 살 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말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궤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고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해서 언약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이 겪어야 할 언약적인 저주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이시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다곤 신당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철저하게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영광은 그가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거예요. 그가 친히 우리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처럼 거하셔서 친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보이고 어떻게 영광을 누리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2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며,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라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신 것인 것처럼, 우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어떻게 누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보이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리지널입니다. 이 언약궤는 어떤 언약궤냐면 요단강을 갈랐던 그 언약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돌판이 있는 진짜 오리지널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증거가 되는 진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진품을 진품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진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물건, 그 진품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가베드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교회가 거대하고 세상 볼 때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가 위대하고 거대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태도와 헤아림이 있으면 하나님은 카베드한 그 거대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버리신다. 그러나 우리가 작고 우리가 미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지키시고 만유 가운데 그 영광을 보이실 겁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다 가르쳐 주시고 경고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다 생각이 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떻게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혹시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 앞에 했던 우리의 회개, 하나님 앞에 했던 우리의 결심들이 하나님 가볍고 천박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인정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무게와 같이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다시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타협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오늘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즉시로 달려나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영광의 크기만큼 헤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헛된 영광, 내 헛된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는 그런 엘리의 잘못과 비극, 그 비극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있을진데 하나님 교회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깨끗이 닦고 정결하게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정결하다 보시고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당신의 그 귀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삶이 참으로 질그릇 같을지라도 영광 되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는 그 삶을,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죄로부터 즉시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